BOA 세계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가 8일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과 논의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그런 기회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 때문에 정부 사절단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호주 선수단은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안전 우려를 이유로 장관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일본은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재반 사정을 경각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사회민주당 대표가 8일 새 총리로 취임합니다. 숄츠 총리 내정자는 사민당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등 3당이 최근 연정에 합의해 연방 하원 의석의 416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이날 신임 총리 선출에 필요한 찬성표 369석을 넘긴 상태입니다. 숄츠 내정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 시대와 그 너머의 주요 도전들에 맞서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숄츠 연립 내각은 재생에너지 확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처를 통해 탄소 중립화 목표 시한을 2038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숄츠 내정자는 외교 부문에서 전임 정부 정책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강한 유럽과 범대서양 동맹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민주적 가치를 거론하며 우리를 하나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정에 합의한 3당은 최근 차기 연립정부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국방과 내무, 외무 등 주요 장관직에 모두 여성을 배치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낸시 페저 헤센주 사민당 대표가 내무장관직을, 아날레나 베어보크 녹색당 공동대표가 외무장관직을, 크리스틴의 람브레히트 현 법무장관이 국방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국 아마존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7일 접속장애가 일어나 여러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인터넷 연결망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서버와 전장 장소 없이 실시간으로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마존은 미국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접속장애는 이날 오전 10시 45분부터 시작돼 신고 건수만 11,300건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운영하는 음악 제공 서비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차임과 가정보안체계인 링 등 대다수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아마존이 취급하는 상품의 물류 배달도 이번 접속장애로 차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즈니사의 구독 기반 영상 제공 매체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에도 잇따라 접속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사는 특정 컴퓨터 운용 언어인 API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트워크 장치 문제가 해결됐다며 손상된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접속장애 신고는 이날 오후부터 줄어들었지만 아마존사는 완벽한 복구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동부 접경지대에 전차와 저격수를 전진 배치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미러 정상 간 화상회담이 열리기 직전에 이 같은 성명을 내며 러시아의 의도는 아군의 보복 사격 조치를 도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적경지대에 122mm 자주포, 전차와 보병 전투 지원 차량뿐 아니라 저격 부대도 증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AP통신은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의 관련 질의에 대해 직답을 피하며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 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동맹국들은 이 문제에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이 많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베이징 올림픽 무대를 활용한 종전선언의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종전선언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관리는 7일 익명을 전제로 한 브리핑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발표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추진하려 했던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떤 진전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동맹국,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들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이벤트 무대로 활용하려는 기대를 갖고 있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이틀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우즈라제야 미국 국무부 안전민주주의 인권담당 차관은 7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번 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개 나라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화상 방식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는 110개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해 민주주의 강화와 권위주의 배격, 부패와의 싸움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no secret that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increasing challenges from new and novel threats.
제야 차관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새롭고 이전에 볼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증가하는 도전에 직면했다는 건 비밀이 아니며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정상회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가 특정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야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 혹은 일본 등과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정상회의는 어떤 나라도 겨냥하지 않았고 어느 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summit is not directed against any country nor is it focused on any one country.
그러면서 우리의 입장은 꽤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입장을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공유해 왔고 이제 일반 대중들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의 설명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은 이번 민주주의 회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세계에 비난을 받는 퇴보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글을 발표해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의할 초보적인 자격조차 없는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4일 중국의 민주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해 민주의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또 러시아 측과 공동으로 이번 회의가 냉전 사고의 산물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협의했다며 동맹국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7일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동참하기를 원하느냐는 VOA의 서면 문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우리는 동맹국 파트너들과 논의했으며 우리의 결정을 그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국들의 동참 여부와 관련해 그들을 대신해 말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어떠한 외교 혹은 공식 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신장 자치구의 계속되는 집단학살과 반인도 범죄, 다른 인권 침해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관리는 7일 한국 정부도 미국의 이번 결정에 동참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문의에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언급할 사항 없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올림픽이나 우리나라 즉 일본의 외교에서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의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보이콧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하고 있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단결해야 한다는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함에 따라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이 당장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북한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협상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이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안보 사안이 미중 관계의 갈등으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영향을 받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 외교단이 참석하지 않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의 진전을 추구하는 건 북한뿐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과도하게 분석되거나 판단될 것이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과 북한의 미래가 미국의 영향력보다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인상을 주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상징적인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잠재적으로 외교적인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목하며 그것은 중국이 미국으로 집중된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목적을 지지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지렛대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중국의 지렛대를 줄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이콧은 미국의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이지만 한국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란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춤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직면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이미 지지를 표한 한국 정부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다른 나라 정부들이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한국도 이것을 표명할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7일 화상회의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가장 절실하게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동안 한국 국민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입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도 개막식 연설에서 68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고자 한다며 한국 국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면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지금 올림픽 보이콧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베이징 올림픽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이것은 비핵화 협상의 입구론이고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한국 측에도 이를 미리 알려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을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종전선언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로선 종전선언 참여 의지를 밝혀온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에 선뜻 동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올림픽에 파견할 정부 대표단 구성에 수위 조절에 고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치적 보이콧은 한국 정부로선 선택하기 좀 어려운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국의 종전선언에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로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최고위급을 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보이콧 동참을 외면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의 선택을 보아가며 동참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박 교수는 또 이처럼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 치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조금 더 멀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호도 직접 얘기한 것처럼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북한한테 직면한 적대시 정책 철회, 뭐 결국 경제 제재 일부 해제라도 하는 것이 훨씬 급한 일인데 그런 상징적인 종전선언에 매달린 피로가 좀 더 줄었죠. 왜냐면 북한도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더 힘들어진 건 알 테니까.
중국의 경우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을 계기로 종전선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올림픽 보이콧을 국제 이슈화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중국이 종전선언과 관련한 이벤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개입하고 또 그렇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제츠 장하성 대사 면담, 양제츠 서훈 면담이 연쇄 이어지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한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직접 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국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종전선언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초청한 첫 외국 정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호주 방문 기간 중 13일엔 수도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등을 갖고 이후 전쟁 기념관을 찾아 한국 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의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탄소 중립 기술, 수소 경제, 방산, 우주와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통합 대공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일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모순되게 행동하는 총체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엘보엘 주일 미 육군사령관은 7일 미국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해 방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we would need a little bit more defensive capabilities because every day China's building more capabilities. North Korea is developing more of their program for nuclear capabilities.
보엘사령관은 이날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연례 국방 포럼인 2022년 전망회의에서 중국은 매일 전쟁 역량을 구축하고 있고 북한은 핵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미국을 영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엘사령관은 이들 나라가 추가로 순항미사일을 생산하면서 같은 곳을 보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미군 혹은 일본군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고 적어도 이런 역량으로 미군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엘사령관은 이런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현재로선 충분하지 않다며 주일 미군 사령관으로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엘사령관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현재 주일 미군은 아시아 대륙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감지,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have Patriots here, batteries that are ready with different capabilities to...
일본도 미 해군의 핵심 역량과 매우 비슷한 수직 발사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갖춰 이를 미국과 통합하는 등 주일 미군은 역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보엘사령관은 과거와 달리 현재 주일 미군의 중점은 북한과 중국이라며 특히 지난 12년 동안 북한이 해상, 대공,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영내를 위협하면서 탄도미사일 방어를 포함하기 위해 어떤 억지력이 필요한지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last decade or so with North Korea's capabilities to test and launch
보엘사령관은 주일 미군의 역할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총체적 위협 모델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의 문제와 경쟁으로 본다며 이들은 자체적으로 행동하며 전 세계 대다수, 특히 동맹국인 일본이 고수하는 가치에 모순되게 행동하는 독재 정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ee that aggregated threat model of Russia, North Korea, and China.
그러면서 주일 미군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개방시장과 자유로운 이동, 표현의 자유 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매우 강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국제적 명성에 대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군 현대화를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he concern is that China has been really.
오스틴 장관은 중국이 극초음속 영역에서의 노력만이 아니라 육군과 해군, 우주 역량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미 국방 당국은 중국의 이런 활동에 전체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방당국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의 기술과 능력 면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이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관련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이 채택됐습니다. 먼저 핵무기 확산 상황과 교착된 비핵화와 군축 노력 등이 담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에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158개국이 찬성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시리아 4개 나라가 반대하고 27개국이 기권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투명성과 상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조치와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 장치에 사용할 핵분열 물질 생산을 금지하는 조약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포기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이 찬성 140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핵무기 보유국들에 배치됐거나 그렇지 않은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에는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과 조속히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결의안인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결의안으로 가장 이른 시일 내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고 있는 8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결의안은 찬성이 182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통과된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방역 당국은 오늘 즉 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1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이고 7,000명을 돌파한 것도 처음입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연일 역대 최다치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사회활동이 늘어난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를 줄이고 방역 패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1, 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 내 말라리아 진단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오는 2025년까지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가 6일 공개한 2021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는 모두 1,819건입니다. 전년도인 2019년에 1,869건보다 50건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8년 3,698건에서 2019년에는 절반가량으로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하면 아주 소폭 줄어든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북한 내 말라리아 진단 활동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 등으로 2020년 북한에서 말라리아 검진을 받은 의심 환자가 2019년보다 27% 감소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오는 2025년까지 말라리아 완전 퇴치를 목표로 하는 E2025 이니셔티브에 여전히 북한을 포함시켰다며 말라리아 예방과 퇴치를 위한 기술적 교육 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2025 이니셔티브는 2025년까지 말라리아 퇴치 가능성이 있는 국가 25개를 꼽은 것으로 북한 외에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태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14,407건을 기록한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1,535건, 2015년과 2016년에는 7,400건과 2,700건으로 크게 줄다가 2017년에는 4,500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지난 2018년부터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북한과 한국, 중국 등에서는 3일혈 말라리아가 발생합니다. 3일혈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열대혈 말라리아보다 덜 치명적이지만 잠복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BOA 뉴스 안수용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외 전략의 초점을 테러 위협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옮긴 가운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공개 정보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안보 현안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을 형성하고 적국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군사 전문가인 앤서니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최근 영향력 전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기밀로 분류하지 않은 공개 정보 보고서 발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투 방법들을 구상하는 등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 외에도 이들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정부 대변인의 발언이나 가끔 내는 보도자료로는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are changing technically. The nature of what is needed to deter war is changing. The nature of alliances is changing.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전쟁 억지 방안, 동맹관계의 성격 등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과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깊이 있게 설명해야 하고 일반 대중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소통해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보고서가 직접 전투를 하지 않고도 북한 정권에 전략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드스먼 석좌는 미 국방부의 연례 중국 군사 안보 보고서의 경우 전 세계 분석가들이 널리 인용하는 참고 문건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미국 정부 보고서는 너무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2017 러시아 군사력 보고서, 2019 이란 군사력 보고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고 고유한 공개 정보를 제공하지만 각각 한 차례만 발간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용상으로도 현재의 국방력이나 전투 관련 자료를 주제별로 짤막하게 정리했을 뿐 현재와 향후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없고 이웃 국가들에 대한 영향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VOA에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가 매우 이해하기 쉽게 북한 위협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연구소나 학계에서 내는 보고서에 비해 정확도나 신뢰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보다 확대되고 또 매해 발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t does not really explain in any depth. What North Korea's military buildup is doing relative to the forces of South Korea.
북한의 군비 증강이 한국군, 주한미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설명이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략이나 형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는 북한의 국가 안보 전략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인 안전을 보장하는 것, 한반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향후 1년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무기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지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으로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에 외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보고서 내용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문건이 정보 보고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useful for policy making. This is not for developing military responses. It's not for developing military plans. It is for public policy discussion.
맥스웰 연구원은 이 보고서가 군사 대응이나 군사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지만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으로 작성이 돼야 하고 또 기존에 알려진 위협을 평가하는 정보 보고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한 보고서가 계속 갱신된다면 좋겠지만 일단 올해 나온 보고서가 앞으로도 한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is report will be valid for some years to come. Even though North Korea is developing new capabilities and you know they're showing things off in parades, the baseline of this report is solid.
비록 북한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과시하지만 보고서의 토대가 견고하며 북한의 위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정책 이방가들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21 북한 군사력 보고서가 수년에 걸쳐 관료적 체계를 통과해 발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북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전임 트럼프 정부 당시 일부 정책 이방가들은 이러한 보고서 발표가 협상에 해를 입힐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미국 정부가 군사력 보고서들 외에도 다양한 국가안보 관련 보고서 발간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의 연례 예산안, 미군의 11개 통합전투사령부 웹사이트들, 미 의회 조사국 CRS, 미 국무부의 인권과 종교, 테러 관련 연례 보고서들, 국무부 웹사이트, 미 중앙정보국 CIA 월드 팩트북 등을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드스먼 명예석좌는 특히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동맹인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포괄적 국력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국가 가운데 17위로 평가됐습니다.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의 로이 연구소가 6일 2021년 아시아 파워 인덱스를 발표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26개 나라들의 포괄적인 국력을 비교했습니다. 북한은 100점 만점에 11.5점을 얻으며 17번째로 평가됐습니다. 로이 연구소는 경제 역량, 군사 역량, 위기 극복력, 미래 자원 등 4개의 자원 지표와 경제 관계, 국방 네트워크, 외교적 영향력, 문화적 영향력 등 4개의 영향력을 평가해 포괄적인 국력을 산출합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7위에 머물었지만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0.8점 떨어졌다면서 특히 외교적 영향력이 지난해보다 5점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은 아시아 국가들 중 23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5위로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군사 역량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아시아 지역 6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1.1점 떨어져 27.3점이었습니다. 또 경제관계와 문화적 영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 최하위인 26위로 이는 역내에서 북한의 고립을 반영한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용한 자원에 비해 역내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보고서의 자원지표에서 국방 네트워크는 20위, 경제 역량은 19위, 위기 극복 능력은 11위, 미래 자원은 14위를 기록했습니다. 포괄적 국력에서 1위는 미국으로 82.2점을 받았고 2위는 중국으로 74.6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81.6점에서 0.6점 오른 반면 중국은 지난해 76.1점에서 1.5점 떨어졌습니다. 이어 일본이 3위, 38.7점, 인도 4위, 37.7점, 러시아 5위, 33점, 호주 6위, 32.4점, 한국 7위, 30점을 기록했습니다. 17위까지 오른 국가 가운데 상대적 국력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평판이 실추됨에 따라 크게 떨어졌던 국력이 1년 만에 반등한 겁니다. 미국은 국방 네트워크와 문화적 영향력, 군사 영역에서 우세를 유지한 것은 물론 올해는 외교력에서도 역내에서 일본과 중국을 좁은 격차로 추월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처음으로 미래 자원 부문에서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 역량과 경제 관계에서만 2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포괄적 국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1.6점 떨어져 30점을 기록했습니다. 외교적 영향력과 경제 관계가 줄어든 게 전체 점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 역량과 군사 역량, 경제 관계, 국방 네트워크에서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국방 네트워크로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으로 인해 4위에 올랐습니다. 또 한국은 가용한 자원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역내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이 올겨울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는 여러 신호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옥수수 가격이 오르고 흑곤이 사육 계획이 나오는 것 등은 식량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김관호 농어촌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북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가 맞물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이 올겨울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히 지난 7월 북한 당국이 사상 처음 자발적 국가별 검토를 통해 자국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공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곡물 700만 톤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2018년 495만 톤 생산으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장기간 봉쇄 조치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와 모종, 농기구, 농자재 등의 물자 부족이 이어진 것도 식량난을 부추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밀과 보리 농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식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읽힌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최근 식량 가격 등 물가 오름세가 식량난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재기 현상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올겨울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한 지난 10년에서 15년 사이 북한 주민들은 닭이나 소 등 가축 사육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대체하기도 했다며 최근 북한이 흑곤이 사육 계획을 전한 것도 식량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국경 봉쇄 조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가축 사육을 통해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도 쉬운 상황이 아닐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옥수수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이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얻는 데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곡물 생산에 있어 쌀 생산을 줄이고 생육기간이 짧고 재배가 쉬운 옥수수 재배를 권장해온 가운데 북한 곡물 생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가격마저 올랐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김관호 연구원은 옥수수 가격 상승은 북한 내 밀가루와 설탕 부족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로 관련 제품의 수입이 막힌 상황에서 당분 원료를 옥수수 가루에서 얻기 위해 옥수수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올겨울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며 만성적인 식량 부족을 겪어온 북한이 국경 봉쇄와 이에 따른 국제기구와 구호단체들의 지원 중단 때문에 올겨울 식량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피터 워드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역 봉쇄가 시장의 물가 상승과 상품 구매를 위한 국내외 통화 부족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문은 무역이 중단되고 이동 제한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북중 국경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식량난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보훈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 2명의 사연을 재조명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총상에도 불구하고 전선으로 다시 뛰어든 해병대원과 36년 복무 기간 중 한국전쟁 등 3번의 전쟁에 참여한 해병대 준장이 주인공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훈부가 28일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3차례나 총상을 입은 해병대원 찰스 렉스 그러버 씨와 36년 복무 기간 중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에 모두 참여한 조지 바틀렛 해병대 준장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네브라스카주에서 태어난 그러버 씨는 1948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2대대 5연대 소속이었던 그러버 씨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한국전은 이미 발발 두 달째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군과 동맹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고 적군에 둘러싸인 연합군은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낙동강에 도착한 그러버 씨의 부대는 강과 인근 마을이 내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 중 상관이 총을 쏘는 적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그러버 씨가 총을 발사하기도 전에 적군의 총탄 한 발이 다리를 관통했고 다른 한 발은 다리 앞쪽에 맞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육군 병원으로 이송됐던 그러버 씨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병대 제1사단 7대대 2연대 소속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그러버 씨의 부대는 원산 상륙작전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저녁 중공군은 그러버 씨의 부대에 여러 차례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매일 아침 계곡으로 들어가 적군의 탄약과 무기를 찾는 일을 계속하던 중 어느 날 아침 그러버 씨는 발 옆에 총을 맞아 발꿈치뼈가 부러졌습니다. 1년 넘게 일본과 호놀룰루,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1952년 2월 의병 전역했습니다. 이후 그러버 씨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에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오마하 보훈국에서 자주 도움을 받았던 그러버 씨는 최근 보훈국 직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감사패에 그러버 씨는 그들은 나의 생명을 여러 번 구했다며 모든 관계자, 의료진, 재향군인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훈부는 이날 한국전을 포함해 총 3번의 전쟁에 참여한 바틀렛 준장을 오늘의 재향군인으로 선정하고 공로를 소개했습니다. 1924년 10월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난 바틀렛 준장은 1941년 12월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입대를 결정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3년 1월 해병대에 입대해 항법사 겸 폭격수가 됐습니다. 이후 1944년 해병대 제443 폭경 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75개의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바틀렛 준장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으로 돌아와 해병대 예비역으로 남아있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1950년 현역으로 군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의 엘토로에 있는 해병대 비행장에서 제1지상통제 유격비행대 소속으로 복무했던 바틀렛 준장은 한국전쟁 중 하와이와 괌, 한국, 일본으로 의료요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함대 경보비행대의 일환이기도 했던 바틀렛 중장은 당시를 복무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바틀렛 중장은 1951년 오레곤 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를 마치고 소유로 임관했고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항공관제 학교를 졸업한 뒤 1952년 고위 항공관제사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틀렛 중장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65년에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특수상륙부대 소속으로 활동했고 베트남전이 끝난 1975년 준장까지 진급해 1977년 퇴역했습니다. 보훈부는 바틀렛 준장이 제1군인센터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랜 군 경력에 대해 나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며 미국은 바틀렛 준장의 복무에 경의를 포함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훈부는 전쟁에 참전했던 모든 미군의 기록을 수집,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시작한 제한군인 역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해시태그 오늘의 제한군인을 선정해 각각의 사연을 공유 기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홈페이지에서 현재 미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한국계 미국인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아버지의 권유로 공군에 입대한 뒤에 지금은 미군의 우주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탈리아 미군 기지에서 우주군으로 복무 중인 데이비드 김 병장을 소개했습니다. 미군으로 23년 동안 복무한 한국계 미국인 아버지를 둔 김 병장이 공군에서 4년 복무한 뒤 우주군에 선발돼 미군의 우주수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 서울에서 태어난 김 병장은 현재 이탈리아 시고넬라 미군기지 제7정찰대대 소속으로 위성시스템 감독자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주군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창설됐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군종이 만들어진 건 지난 1947년 공군 창설 이래 처음입니다. 실제 전투와는 거리가 먼 미 우주군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백 개의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을 보호하는 일을 주 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병장은 미군인 아버지 영향으로 인생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12년 동안 거주한 김 병장은 부모에게서 한국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에서 자신은 완전히 미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병장의 아버지는 한국인 이민자 출신으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고 1993년 첫째 딸이 태어난 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미군에 입대했습니다. 김 병장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며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입대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공군에 입대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인 한국 용산 KC 미군기지에 거주할 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부모가 자신에게 재정적인 부를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하지만 최소 30개국 등 많은 나라를 방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격주로 다른 나라를 여행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군으로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고립돼 떨어져 있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거주할 때 힘든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병장은 우주군에 합류한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것들과 함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은 창의적이고 아직 해보지 않은 일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군에서 하는 일은 공군 우주군을 위한 정보 시스템 기술 장비, 특히 무선 주파수 전송 시스템에 있다며 장비 정비를 위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온종일 컴퓨터 업무를 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병장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전체적으로 매우 넓다며 항상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얻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하와이 이민선 1호에 오른 안재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16년 12월 8일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를 선회하고 돌아온 우주인 존 글렌이 95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미국 최초의 우주계획 비행팀 중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존 글렌은 1921년 미국 중부지방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42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자 글렌은 일본에 보복해야 한다며 대학을 그만두고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해군 항공사관학교 후보생 과정에 들어가 조종사 훈련을 받은 그는 1년간 훈련을 마치고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로 바로 태평양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1952년에는 한국 배치 명령을 받고 1953년 2월부터 전투기 조종사로 싸웠습니다. 한국의 공중전에서는 소련의 미그기를 격추해 유명해졌습니다. 글렌은 한국전쟁을 끝으로 전투기 조종사 복무를 끝냈지만 1954년 다시 미 해군 시험 비행조종학교에 들어가 테스트 파일럿 훈련을 받았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1959년 글렌을 미국의 머큐리 우주계획에 발탁했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우주인은 글렌을 포함해 7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962년 존 글렌은 역사적인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글렌이 탄 우주선 우정 7호는 강력한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글렌은 차질 없이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 지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지구를 3바퀴 돈 다음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글렌은 미국 우주비행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고 귀환한 우주인이 됐습니다. 1978년 12월 8일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 골다 메이어 여사가 80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러시아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어느 나라에 살던 박해가 있었으나 당시 러시아 키예프는 반유대주의 정서가 가장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해를 피해 아버지가 먼저 미국으로 떠났고 골다 메이어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는 골다가 8살인 1906년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15살 때 사회주의 유대주의 회원이었던 언니의 영향으로 사회운동에 눈을 뜨고 1921년에 팔레스타인으로 가 이스라엘 건국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 벤구리온과 함께 이스라엘 건국운동에 앞장섭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1969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됩니다. 취임 첫해 중동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고 1969년부터 이스라엘을 이끌며 1974년 총리에 재선되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알아온 백혈병이 악화됐고 19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임합니다. 그리고 1978년 12월 8일 골다 메이어는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